욥기 30장 16절로 31절까지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음의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의 고통을 우리가 뭐 조금이나마 좀 공감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몸이 아파서 중병을 앓게 되거나 또 정말 극심한 어떤 절망감이나 좌절감에 허덕일 때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겪어보신 분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낮에는 그런 대로 견디다가 밤이 되면은 밤을 한숨 자지 못하고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욥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도 그래요. 이 피부병이라는 것도 거의 뭐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름이 솟고 그리고 그게 또 딱딱해져서 껍질이 되고 그게 또 가렵고 가렵다 보고 또 긁다 보면 또 피가 나고 여러분 이게 어디 몸에 한 군데만 나도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데 이게 전신에 이런 상태에서 또 몸의 질병은 그렇다고 칩시다.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그를 그렇게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한눈에 그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 앞에서 말을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던 사람들이 거칠게 그냥 거침없이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을 쏟아부을 때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루하루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또 싸우면서 견뎌야 하는 것이죠. 고통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뭐 견디는 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견딜 것인가. 오늘 한번 또 그걸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는 뭐 이렇게 생명이 속에서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치 꺼져가는 그 초의 심지가 촛농이 다 녹아내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생명이 손에서 빠져나가고 이제는 정말 죽음이 문턱에 있구나 하는 걸 시시각각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뭐 뼈가 쑤신다고 말하지만은 뭐 정말 그 아픔이 밤이 되면은 더 강렬해지는 것이죠. 제가 2주간 격리되어서 그 이렇게 있는데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에 기침이 더 심해가지고 누우면 기침이 심해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앉아서 2주간을 버텼어요. 그냥 밤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것이죠. 뭐 유튜브를 켜놓고 보다가 뭐 기도 찬송을 듣다가 그냥 그 밤이 셀 때까지 꼴딱 그냥 창밖이 좀 뿌옇게 휘어질 때까지 그 밤새 기침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심경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약도 듣지 않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겠구나.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뭐 그러다 실제로 또 뭐 또 죽음을 맞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건 이렇게 정말 눕지 못하고 앉아서 밤을 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뭐 앉아서 몇 년씩이나 이렇게 수양도 한다는데, 뭐 이렇게 장좌 불화라고 하는 그런 수행법도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잠깐 그 병원 탁자 의자를 끌어놓고 엎드렸다가 또 뭐 잠시 또 기도를 했다가, 뭐 기도를 해봐야 뭐가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냥 뭐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 생각을 했다가, 뭐 또 15년 했다가 또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좀 더 할 걸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경은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고통은 다 독특한 고통이에요. 이게 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고통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을 겪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고통을 겪고, 뭐 또 그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지만은 무슨 뭐 부도를 앞두고 있다거나 정말 뭐 빚에 쪼들려서 뭐 그야말로 뭐 시시각각 협박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거의 돌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부로서는 앞에 29장 14절을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면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사실 몸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도 그가 의롭게 살았다. 나는 정말 의를 옷으로 입고 정의를 모자처럼 쓰고 살았는데 그 정의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는 커녕 어떻게 이런 지경에 빠지게 내버려 두냐. 이런 게 더 그런 것이죠. 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다가 무시당할 때 오는 것은 그 몸의 아픈 것과도 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면 나의 옷깨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그냥 만신창이가 됐을 때 이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뭐 진창에 그냥 내던져진 것 같은, 시궁창에 그냥 처박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티끌과 재처럼 그렇게 뿌려지는 듯한 느낌. 그게 지금 욥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뭐 기도를 했다가 친구들한테 대들었다가 그래도 나를 어떻게 그렇게 위로하지 너희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뭐 대화를 해봤다가 아이고 결국 인간하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일껏 부르짖어 매어 달리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이럴수록 더 답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었지만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지만 정말 막 그냥 실수한 사람처럼 왜 안 부르짖었겠어요? 욥이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 통곡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문제는 아무 대답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몸의 고통보다도 사람의 멸시가 더 힘들고, 또 주님께 부르짖는 고통보다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뭐 겟세마네 동산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럼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야, 사흘만 고생해라. 사흘 뒤에 내가 부활시켜주면 넌 영원히 만왕의 왕이다. 그런 답을 듣고 뭐 기다리냔 말이야. 그러니까 내 뜻을 끊고 차라리 그럼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하는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어요? 땀이 피가 되는 기도, 이른바 혈한증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뭐 한계죠. 거기까지 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뭐 기도를 하다가 밤을 그렇게 세울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런 순간까지 기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셨고 그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인간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통을 겪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욥의 고통은 지금 얼굴을 지금 대면하면 좋겠는데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일어서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얼굴을 돌리신 것만 같은 것, 외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죠. 다윗이 범죄하고 그런 걸 느낀 거예요. 못할 짓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냥 아예 얼굴을 돌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역대 6장에 보면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에도 그렇고 하나님 제발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가 뭐 아이 때 좀 부모한테 못할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모 지갑에 손을 대고 하면은 그냥 몇 번 맞다가 나중에는 부모가 아예 그냥 외면해버리잖아요. 그럼 가슴이 철렁 떨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 뭐 모범생이라서 그런 얘기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야, 뭐, 안 할 짓을 좀 하다가 맞기도 많이 맞고 이래가지고. 자,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마치 폭풍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존재. 그냥 태풍을 온몸으로 맞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혹시 뭐 그런 바람을 맞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미국 크리스천 중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태풍이 오면 나무에다 몸을 매달고 있는 사람. 그 바람의 강도를 느껴보기 위해서. 온 몸으로 태풍을 맞는 느낌을 맞아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이죠. 자,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해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아, 이렇게 죽이시는군요. 이러다가 사람이 인생이 끝나는 거군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게 지금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아, 사람이 넘어질 때도 손을 잡아서 붙들어주는 법이고 재앙을 당할 때도 도움을 부르짖으면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아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뭐 부르짖는 사람들을 내가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도와달라는 사람들을 내가 싸잘맞게 뿌리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정말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철저히 선하게 살기 위하여 철저히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코자 했는데 그러나 철저히 악에게 짓밟힌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은 나름대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죽을 힘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히 선하게 살고자 했지만 그러나 지금 기분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짓밟힌 기분, 철저하게 배신당한 기분. 그 선행의 모든 결과가 이런 엄청난 악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 때 그는 이런 말을 토설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도 이럴지 않을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항변이죠. 나도 인간인 나조차도 누군가 손을 내밀면 손을 붙들어 주었고 정말 죽겠다고 그냥 나뒹굴면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인간 아버지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게 지금 구약시대 욥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을 많이 쌓고 내가 그렇게 선을 많이 쌓았더니 그게 복으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웬걸 그게 다 이렇게 화로 돌아오는 법이 어디 있나요? 내 마음이 들끓어서 고요함이 없습니다. 환난 날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들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니 라고 말하는 것이나, 욥이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선을 쌓았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대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나, 신앙의 뿌리는 동일한 신앙의 뿌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하여튼 줄곧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을 많이 받으면 장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지어서 죄를 많이 지으면 빨리 죽는 게 정상이고.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 지금 욥기 읽으면서 욥이 지금 그런 현실에 그게 부합하냐 그러면, 선하고도 고난받는 사람이 있고 정말 세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한 사람이 일찍 죽고 병들어 죽는 걸 한두 번 봤냐라고 스스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어때요? 아,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이 웬 말입니까? 라고 토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당하면 다른 것이죠. 예. 베드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다니 말이 됩니까? 주님 지금 한참 일할 나이고 우리가 지금 다 버릴 거 버리고 말이에요. 처자식 버리고 지금 주님 따라가는데 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베드로가, 네, 나중에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베드로가 철나고 나서 3장 17절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철이 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해도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칩니까? 아마존 선교사로 갔던 김철기 선교사하고 허운석인가? 그 선교사 부인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허운석 선교사라고.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아마존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선교했던 분인데 암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그렇게 섬겼던 그 아마존의 이 인디오들입니까? 그 원주민들이 저 선교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암이 걸리냐. 복음이 씨앗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한국에 치료받으러 왔는데 암에 걸린 선교사는 단에 강단에 안 세워줍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 잘 안 세워줘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나는 왕 바리새인이었습니다라는 기도를 저 책을 썼는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병을 낫게 해줘야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암이 나아야 이게 무슨 뭐 복음을 전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썼어요. 너는 내가 아픈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픔으로써 너를 향하여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린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시험을 받더니 진짠지 가짠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뭐 심지어 그 남편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여러분들 뭐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지 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짓고 우리를 위하여 매를 맞았지만은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욥의 항변은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다만 욥은 지금 베드로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겪고 나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뭡니까? 욥의 결론은, 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나쁩니까? 태풍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태풍은 엄청난 열 에너지예요. 그게 이 땅에 흩어지는 방법이에요. 또 태풍은 여러분 적조가 일어나면 적조를 한순간에 걷어갑니다. 인생의 적조라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생기는 게 인생의 적조입니다. 그 적조를 걷어가는 건 뭐 딴 거 없어요. 태풍 한번 불면 그냥 아랫물 윗물 싹 바뀌면 그냥 순식간에 걷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걸 다 걷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새로 정신 차고 거듭나지. 뭐 안 그러면은 뭐 맨날 그거 가지고 붙들고 살다가 소꿉장난하듯이 끝날 인생인데 뭘 얼마나 더 하겠어요. 참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그렇게 쉽게 안 옵니다. 그냥 뭐 좀 새벽기도 뭐 한 뭐 40일 했다고 그렇게 평강이 잘 안 와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나면 그야말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서 그냥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게 불가능해질 정도로 다 문제는 나예요. 나 그 뭐 대단한 거라고 나를 붙들고 맨날 씨름하다가 근데 그냥 나를 툭 떨어뜨려서 그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떨어뜨릴까 봐 이걸 맨날 붙들고 있다가 이 손을 펴야 되는데 그 손을 못 펴서 고난이 길어지는 거라니까요. 뭐 겪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28절부터 지금 31절 한번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나는 햇볕 때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뭐 이거 이런 얘기 지금 뭐 시를 읊듯 읊을 경황이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정신 차리고 쓴 글이에요. 이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말이 터져 나오겠어요? 참 정말 빌립보서 제가 읽고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까닭은 빌립보서 3장 7절 바울이 이런 이제 고난을 겪고 나서 욥과 같은 고난을 겪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위하여 내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누더기와 같은 의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살아 욥처럼 의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 땅에 누가 욥처럼 의롭게 살겠어요? 그러나 비슷하게 욥처럼 나를 그냥 전신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애를 쓴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고작 나한테 이런 암을 주시는 겁니까? 고작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게 속이 시원합니까? 그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마치 각질이 된 그 우리의 의를 다 벗겨내고 여러분 살 피부를 벗겨내듯이 벗겨내면 얼마나 아픕니까? 손톱만 좀 까져도 그 아픈데 말이에요. 그걸 다 벗겨내고 그리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데 이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안 겪고 있다면 아,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안 가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해보실 필요는. 이런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아시겠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한번 내 동댕이 쳐지듯 정말 시궁창에 처박혀서 인생 이제 종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한번 안 들면 그 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지 세상을 따라가는 건지 아직도 불분명할지 모르죠. 주님께서는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느냐는 말이죠. 우리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패러다임은 인간을 개선할 수 있다. 고쳐 쓸 수 있다. 개혁될 수 있다. 혁명하면 달라진다. 이런 거예요. 그게 다 발전의 근거요. 발전론의 논리적 토대예요. 그러나 성경적 토대는 개혁, 개선, 발전 이런 개념 없습니다. 교육, 뭐 교양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온 니고데모에게 다른 복잡하게 얘기하잖아요. 너 거듭나야겠구나.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이에요. 그는 가지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는 거듭나야겠구나. 너는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사람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어떻게 새로 시작합니까? 그는 쓸쓸히 돌아갔지만 결국 예수님이 죽고 나서 커밍아웃을 해요. 그리고는 산헤드린 공회에 나타나서 그는 신앙을 드디어 밝힙니다. 시신을 요구해요. 누가 예수님 시신을 그 앞에 감히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보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보다 추한 그리스도인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새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힘들지만 욥이 돼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피부를 좀 긁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욥은 그 정도 시험을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고 우리는 그런 체질, 그런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체질을 다 아시오매 체질만큼 고난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각자는 다 죽을 만큼 힘든 고난입니다. 아니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까닭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죽지 않을 만큼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힘이 아니오 나의 능력이 아니오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능력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끊어진 것만 같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받은 것을 확인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 위해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